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시편 102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이 너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인생이 다 연기처럼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같이 소멸하며 숯같이 탔다. 자기 뼈가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봤더니 하여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옛날 어른들이 왜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진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그렇게 다 장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진단받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아내린다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뼈가 숙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면 뼈가 숯같이 탔다고. 아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한숨 짓고 탄식하는데 마치 온몸이 다 오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 보시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이 사람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몸이 점점 여위어져 가는 거죠. 음식 먹기도 잊었어요. 뭐가 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이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우리는 가을이 되면 풀이 마르는데 우리 문화에서 풀이 마르는 것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기가 되어서 마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비가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가 되면 아예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마르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온 뭔가 마음이 다 오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외롭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광야의 올빼미 보신 적 있으세요? 부엉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엉이 우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참새는 본 적 있습니다. 참새는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광야의 올빼미나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 혼자서 어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지 몰라도 참새는 본래 어느 나라 참새든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다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인 거예요. 참새인데 그야말로 자기 인생은 다 버림받아서 혼자 자기는 다 버림받은 신세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아마 이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시편 기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저 인간이 잘 되는지 보자. 뭐 저 인간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힘들면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위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게 해서 막 죄를 머리 위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죄를 막 머리에 뿌리고 제 위에 앉고 하다가 보니까 죄가 날려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밥같이 먹고 자기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 마치 그거를 자기가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고 있노라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래서 마치 낙조처럼 이렇게 해가 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해가요 금방 져요. 떠오르는 것도 금방 떠오르지만 해가 지는 낙조를 보면 이게 금방 저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마치 그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어둠에 집어삼켜지는 것처럼 풀의 시들어짐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왔는데 4절도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자기가 그렇게 메마를 나가는 풀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왜 시편 102편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사람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비참한 느낌 혹은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패배감, 실패감 이런 거에 매여서 이런 시편 기자처럼 단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외로움과 이런 비참함은 특정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도 자기 마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외로움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숨어들게 되는 거죠. 인생살이가 공고하고 힘들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이요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칩거하거나 뭐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추고 그러면서 뭐 허세나 부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2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외롭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정말 공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2편 10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쓰레기 던지듯이 돌멩이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 아니냐. 오늘 시편 기자가 마치 자기가 이렇게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 삶을 사로잡을 때 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아 내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인생에 근심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어떤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욥기 묵상했는데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늘 자기 정당함을 주장했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욥기의 이 전체적인 맥락, 오늘 본문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 생각을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시편 102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낙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기도가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직한 자세.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선한 일을 빚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우울해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신세한탄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힘겨워하고 뭐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디딤돌이 되고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 이렇게 외로운 신세, 이렇게 말라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내 인생이 다 쪼그려들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근심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싸매시며 우리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은총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